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오늘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보이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서로 다른 그룹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그 사람들이 왜 바울을 제거하는 문제에서는 한마음이 되었을까? 1세기 예루살렘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강대국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의 가장 거룩한 곳 성전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로마군의 주둔지인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위에 포트 안토니아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입니다. 왼쪽이 성전이에요. 좀 더 높죠 저쪽이. 높아서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 뜰이 보이죠? 여기는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고 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가 더 그 안에 있고 그렇지만 포트 안토니에서는 다 보여요. 이방인들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 이렇게 또 뜰이 또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사진이 안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름이 안토니아 요새니까 안토니라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 사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안토니성을 지어낸 거죠. 유대 사회를 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입니다. 성전 북서쪽에 위치하여 예루살렘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은 분노를 일으키는 외국 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의식이 집행되는 동안 로마군은 이 높은 곳을 통해서 성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를 이방인이 와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본다? 제가 설명 안 해도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로마는 반란의 가능성을 경계하며 병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고 상 없고 하는 그런 난리를 쳤어도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 봤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은 로마 군대가 확 출동을 하는 거예요.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 소요가 일어나면은 로마에 반항하는 줄 알고 큰일 나니까 책임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황들을 알고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로마는 요새 아래 터널을 뚫어놨어요. 유사시가 생기면 곧바로 성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한테 끊임없이 굴욕감을 주었고 반로마 감정이 극도로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제 체포됩니다. AD 57년쯤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몰려드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21장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특이한 이름이 나오죠.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안 들어갔어요. 같이 거리를 활보하고 댕기는 것만 본데 이걸 갖다가 성전에 데려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모독이란 즉 이방인을 이 뜰에 들였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겠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막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군이 즉시 개입합니다.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가서 일단은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발생한 폭동, 이를 내려다보던 로마 군대, 적극 개입하여 바울을 구금 체포하겠죠. 이것은 로마의 식민 통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성전 모독자로 몰아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또 바울을 정치적 선동자로 의심하여 감시했겠죠. 결국은 바울은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요. 로마인들한테는 위험 인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나라 1890년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의 동학농민운동과 외세 개입을 떠올리게 하죠. 조선의 정부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려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더랬습니다. 이에 일본 사람들도 텐진 조약을 빌미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의 땅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조선의 땅이 전쟁터로 변하죠. 청일전쟁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조선은 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김옥균이에요. 그 사람은 개혁파, 그 일본파입니다. 개혁파 지도자였지만 전통 사대부들에게 반역자로 찍혔습니다. 청나라 사람한테는 그러나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애매한 인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결국 조선에서는 김옥균을 반역자로 간주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청나라 암살 요원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바울과 김옥균이 비슷합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층한테 배교자로, 김옥균은 조선 사대부들한테 반역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재판을 받았지만 로마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어요. 김옥균 역시 일본을 등에 업었지만 일본도 끝까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신앙, 예수 중심의 복음, 기독교죠. 그 복음을 전파하며 기존의 질서에 도전했죠. 김옥균도 서구식 개화를 추진하며 유교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던진 질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차이가 컸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구약 성경과 전통을 해석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파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활을 안 믿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모세오경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성전과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협력하는 기득권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도 관리를 누가 했겠어요? 사두개파가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 장로들도 다 만났다고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도 했죠. 근데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도 봤고 아테네에서도 봤고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소문이 그냥 아주 자극적인 거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둘 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바울은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바울은 율법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한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대체하는 분이라고 말했으니까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면 이단입니다. 사도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에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다 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으로 인도해주는 선생님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단입니다. 바리새파 입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율법 안에서가 아닌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다녔더라는 거예요. 듣고 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바리새인들한테 고자질한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런 말 대신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라고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반역적이고 반항적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대신하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율법에 관한 거니까 바리새인하고 연결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두기는 아까 성전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나와 너로 대체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사두개인 앞에서 이 말을 하면 이거는 완전 반역이지요.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는 진리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거룩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이야기하고 아테네에서도 이야기하고 빌립보에서도 이야기하고 성교 여행 다니면서 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고사질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은 율법이요 성전입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입장도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제4의 길이잖아요. 그 제3의 길은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약간씩 비칩니다. 극렬단체 셀롭당의 입장입니다. 그 극렬당은 바울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못지않게 배반자로 봤습니다. 열심당입니다. 셀롭당 혹은 열심당 운동은 세력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한 20년 지나면서 더 사람도 많이 모으고 전번에 설교할 때 제가 4,000명의 칼찬 사람들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력이 많이 늘었는데 결국은 13년 있다가는 예루살렘 이 성이 이게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성이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70년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 66년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시점에서 거의 10년 후에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로마 항쟁의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70년에 전멸합니다. 메시아의 출현으로 로마를 쫓아내겠다는 염원은 이 열심당 멤버들한테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슈퍼파워 로마 제국과 붙어서 70년에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제4의 길 사도 바울의 복음은 고난받는 메시아이니까 민족주의 열심당의 기대와는 아주 다릅니다. 심지어 바울은 원수 로마 당국에 복종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열심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반역이죠. 굳이 과격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복음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다지 특별할 게 없다라는 주장을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위협은 그냥 다르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율법도 지키지 말라? 바리새인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입니다. 성전도 필요 없다? 사두개인에게 성전은 권력입니다. 로마한테 복종하라? 열심당한테는 로마에 대한 반란, 혁명이 목표인데 거기에 대한 또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내버려 두면 유대사회라는 구조 자체의 생존의 기로에 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감시하던 당시 유대인 내부 갈등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바울 복음은 제4의 길입니다. 바울을 죽이기만 하면 유대인의 정체성도 지킬 수 있겠고 유대사회의 질서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로마로부터 정치적 생존, 그러니까 게릴라 전쟁도 계속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다를 게 없다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 엘리트들이나 민족주의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문제,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영적인 구원 문제를 들고 나와서 터뜨린 그렇고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 로마 지하의 유대 사회 자체를 위협하는 심볼, 총합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은 제4의 길입니까? 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율법의 길,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길, 사두개인처럼 성전 중심으로 제사와 전통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혁명의 길, 열심당처럼 로마에 맞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제4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길. 이것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길 앞에서 우리는 제4의 길을 따를 것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개인 자격으로 떠들다가 로마인들한테 체포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사도행전 23장 본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한 번 더 귀를 쫑긋하고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그리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